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서방 6개국과의 핵합의 이행 과정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이란에서 저농축 우라늄 11,300여 킬로미터그램을 실은 선박이 러시아로 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로써 당초 예상한 2, 3개월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3배 이상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이크아웃 타임은 이란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는 데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란의 우라늄 제거는 핵합의 이행일까지 300kg 이상의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준수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조치들은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수천 기의 원심 분리기들을 제거하는 것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도록 중수형 원자로를 재설계하는 것 등입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은 핵합의의 모든 조항들을 이란이 준수하는 날을 이른바 합의 이행일로 규정했으며 이때부터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달 초 핵합의 이행일이 다음 달로 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필리핀 시위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섬에 상륙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반발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필리핀 측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섬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로 구성된 약 50명의 필리핀 시위대는 지난 주말 스프레틀리 군도내 파가사 섬에 상륙했으며 내일까지 이곳에 머물 계획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시위대의 파가사 섬 상륙을 제지하지 않은 채 안전과 안보가 우려된다고만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시리아군의 공습으로 반군 고위 지도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과 휴전을 위한 노력이 복잡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 단체인 자이시 알 이슬람 대표 자흐란 알루시는 지난 25일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은 자이시 알 이슬람의 행동을 우려해왔다면서도 이 단체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맞서 싸우고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110명의 언론인들이 업무와 관련해 목숨을 잃었다고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언론인 가운데 67명은 취재 도중 외부의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나머지 43명의 사망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문 언론인은 아니지만 시민 기자로 일하던 27명과 언론 관계자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에는 평온한 것으로 알려진 나라에서 숨진 언론인들이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이 로켓포탄과 자살폭탄 등으로 북동부 지역을 공격해 적어도 80명이 숨졌습니다. 보르노 주도인 마이두구리에서는 어제 폭탄 공격 등으로 30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으며 한 이슬람 사원 외곽에서만 또 다른 20명이 숨졌다고 현지 국가긴급관리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마이두구리에서 남동쪽으로 150km 떨어진 마다갈리에서도 두 건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30명이 숨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수도 브뤼셀에서 연말 연휴 기간 중 테러 공격을 기도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 브뤼셀의 상징적인 주요 장소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지난 이틀간 브뤼셀의 리지 지구와 플라미시 브라반트 지구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수색 작전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또 수색 과정에서 훈련복과 ISIL 선전물 등을 발견했으며 컴퓨터 자료 등은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인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상위권의 이름을 올린 가운데 예상 밖의 인물도 있고 예상했던 인물도 있다는 반응입니다. 자, 일단 여성 가운데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은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입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도 좀 귀에 익은 이름이시죠.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에 포함해서 총 20번이나 가장 존경하는 여성 명단에 포함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여성 중에는 미국인이 아닌 여성도 있는데요. 18살의 여성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존경하는 여성 2위, 오바마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미국인이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남성으로는요. 현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위로 꼽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조사에서 8번이나 1위에 올라서 기록을 세웠는데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이 레임덕 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이 세간의 평가를 증명해주고 있네요. 자,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서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동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함께 뉴스의 배경과 용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영화로 듣는 미국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8도로 비가 간간이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흐리고 새벽에 평안 북도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됐다가 밤에 평안 남북도 서해안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자, 평양 오전엔 흐리고 오후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눈이 내리다가 오후 들어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 0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Van Morrison이 부릅니다. Brown Eyed Girl.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장난감 총을 갖고 있던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경찰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인 대다수가 정부의 테러 대응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이 최신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미국 연말 소매 매출이 온라인 쇼핑에 힘입어서 약 8% 증가했다는 경제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장난감 총을 갖고 있던 흑인 소년이 경찰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총을 쏜 경관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의 티머시 맥킨티 검사는 대배심이 티머시 로만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킨티 검사는 이번 사건이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비극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총격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로만 경관이 위협을 느낄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정황상의 증거를 볼 때 이 로만 경관의 행동은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개요를 좀 전해드리면요. 지난해 11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에서 흑인 남성이 놀이터에서 이 사람들에게 총기를 겨누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신고를 받고 이 경관 두 명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이 도착하자마자 로만 경관이 차에서 내려서 총을 두 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총을 쏘고 나서 보니까 이 총을 갖고 있던 남자는 어른이 아니라 12살 난 흑인 소년 타미르 라이스였고요. 이 갖고 있던 총도 진짜 총이 아니라 이 플라스틱 총탄이 나가는 장난감 총, 모형 총이었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총을 든 남자가 청소년일지도 모른다. 장난감 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이 경찰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경찰은 라이스 군이 이 총을 꺼내기 위해서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는 듯한 행동을 했고 이에 위협을 느껴서 총을 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장난감 총이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원래 장난감 총에는 주황색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가 지워져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라이스 군이 키가 커서 어린아이인지 몰랐다고 하죠.
네. 이 라이스 군의 키가 170cm라고 하는데요. 키가 꽤 크고 또 덩치도 좋아서 출동한 경관들이 12살 소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사 측은 라이스 군이 경관이 출동하기 전에 이 놀이터에서 계속 총을 꺼냈다, 또 허리춤에 집어넣는 그런 행동을 계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로만 경관이 쏜 총에 맞은 라이스 군은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이 라이스 군의 유족은 이번 대배심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어제 그 라이스 군의 유족이 변호인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슬프지만 대배심 결정에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 측이 고용한 전문가들이 이 경관들의 입장만 뒷받침하는 견해를 내놨고요. 또 대배심 심리 과정에서 경관들이 준비해온 성명만 있게 하고 반대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 등을 미뤄볼 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란 겁니다.
네.
유족 측은 맥킨티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대배심 과정을 조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일어나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사용한다는 비판이 높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가해자가 백인 경관이고 희생자가 흑인이어서 인종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자, 흑인 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대배심이 이 타미르 라이스군 사건에 관련된 백인 경관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클리블랜드시에서 소규모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30여 명이 클리블랜드 경찰서를 향해 행진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뉴욕에서도 약 100여 명이 모여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올해 초에 볼티모어에서도 흑인 청년이 경찰에 체포된 뒤 이송되는 도중에 목이 부러져서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클리블랜드는 어땠나요?
네, 현재까지는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클리블랜드 시 지도자들이 시민에게 평정을 잃지 말고 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는데요. 지금 오하이오 주지사가 또 존 케이식 주지사 아닙니까?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네, 네. 케이식 주지사는 과연 정의가 제대로 실현됐는지 많은 사람이 이번 대배심 결정에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민들에게 평정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바로 지난 주말에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도 흑인 두 명이 경찰총에 맞아서 숨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시카고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포하면서 집안에 있던 흑인 대학생 또 이웃 주민인 50대 흑인 여성이 숨졌는데요. 경찰은 이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는 사람을 만나서 이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흑인 여성을 쏜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네. 이 숨진 대학생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이 학생이 쇠로 된 야구 방망이로 아버지를 위협해서 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네, 시카고에서는 또 다른 사건 때문에 경찰과 흑인 사회 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흑인 소년 라쿠안 맥도널드가 경찰 총에 맞아서 숨지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경찰의 과다한 공권력 사용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 흑인 소년에게 경찰이 총을 16발이나 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서 이 람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거셉니다. 이메뉴얼 시장은 맥도날드 동영상이 공개된 뒤 논란이 커지자 시카고 경찰청장을 해고했고요. 연방 법무부 역시 시카고 경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메뉴얼 시장은 쿠바에서 가족과 함께 연말 휴가를 보내는 중이었는데요. 또다시 이 백인 경관이 흑인에게 총격을 가해 숨진 사건이 일어나자 휴가 일정을 단축하고 일찍 시카고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테러 대응 방식에 대해서 대다수 미국인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최근 뉴스 전문 방송 CNN이 여론조사기관 ORC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그같이 나타났는데요.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74%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 가운데 3명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네, 최근 대규모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테러에 대한 걱정이 커졌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일어나면서 130명이 숨졌고요. 그런가 하면 이달 2일에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파키스탄계 미국인 부부가 또 총기를 난사해서 14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그런 반응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 대응 정책에 관해 뭐 특별 연설을 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연합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또 응답자의 18%에 불과했습니다.
네.
반면에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하고 있다 또는 테러 분자들이 이기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각각 40%였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테러 분자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전 조사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05년 8월이었는데 그때는 23%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10년 사이에 17%포인트나 더 높게 나온 거죠.
네.
2001년에 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 보면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무소속이라고 밝힌 사람들의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86%, 무소속 가운데서는 79%가 이 오바마 행정부의 테러 대응 방식에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59%가 정부 테러 대응 방식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미국인들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인들이 완전히 희망을 버렸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이 정부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대규모 테러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이 53%,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정부가 어떻게 하든 테러 분자들은 결국 공격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45%였는데요. 정부가 막을 수 있다고 본 사람이 또 8%포인트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전에는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테러 분자들이 결국에는 공격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늘 절반을 넘어섰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11월 말에서 12월 말에 이르는 기간이 쇼핑 대목인데요. 아직 연말 쇼핑 기간이 며칠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올해 소매업계 매출이 꽤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부터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이 소매업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7.9% 늘었습니다.
네.
이 메스터카드 스펜딩 펄스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메스터카드 스펜딩 펄스는 크레딧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와 현금, 또 수표로 결제한 구입 자료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특히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20%나 증가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온라인 판매 성장률이 실제 상점을 통한 판매 성장률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또 이 온라인 판매 업체죠. 이 아마존이 그 덕을 크게 봤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버 먼데이,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 전 다음 월요일 온라인 판매 가운데 36%가 바로 이 아마존을 통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실 본격적인 쇼핑절이 시작이 되지요. 이 소매업계 매출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이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습니까?
네.
자, 주변에 보니까 그때부터 쇼핑에 나서는 사람이 정말 많던데요. 자, 그럼 미국인들이 과연 어디에 돈을 썼을지 궁금하네요.
네. 가구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네.
이 가구 판매가 두 자릿수 비율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구는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값이 꽤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가구 판매가 늘었다는 건 미국인 소비자들이 값비싼 물건을 살 마음이 있고 또 그럴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밖에 여성 의류 판매 역시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를 했습니다.
혹시 판매가 좀 줄어든 분야도 있을까요?
네, 남성 의류 판매가 전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고요. 또 전자제품, 또 손목시계나 보석류 같은 사치품 판매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워싱턴 지역의 기온이 섭씨 20도 이상으로 올라갔는데요. 뭐 거리에서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네네.
있을 정도였죠.
네네.
자, 생각이 드는 게 아, 겨울옷 판매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잘 보셨습니다. 이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 때문에 이 코트 같은 겉옷이나 부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목이 긴 구두의 판매가 저조해서요. 이 백화점에서 이들 제품 가격을 크게 내려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품, 이런 옷을 구입할 분들은 지금이 바로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말에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상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미국에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연말을 맞아 오늘부터 미국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있었던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 과학계 소식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연말 특집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어떤 분야부터 살펴볼까요?
예,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만큼 이 정치 분야부터 보는 게 좋겠죠.
네.
예, 2015년 올 한 해 미국 정계의 가장 큰 뉴스라면 뭐니 뭐니 해도 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끈 달아오른 이 정치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내년이라고 해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내년 11월에 있지만 그 전에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후보들이 출마해서 먼저 경선을 치르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뽑힌 후보가 당대표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거죠?
맞습니다. 이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먼저 이 각 주별로 실시되는 당원대회, 이 코커스나 예비선거, 이 프라이머리에서 이겨야 합니다. 일종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전통적으로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각각 당원대회와 예비선거를 통해서 이 가장 먼저 후보를 뽑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 들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다른 주들의 판세를 읽어보기도 합니다.
네.
예, 2016 대선의 경우는 당원대회나 예비선거가 2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는 3월 첫 주 화요일에 12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유난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경우 이 선거 초반에 유례 없이 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바람에 누가 누군지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죠.
네.
예, 선거 초반에는 무려 17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지금은 13명으로 많이 압축된 상황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이 비정치권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이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이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평소에도 좌충우돌하는 성격에다가 독설과 막말로 유명했죠.
네.
예, 지난 6월 중순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냥 한때 돌풍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가장 강력한 공화당 선두주자로 이 기성 정치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신경외과 출신인 벤 카슨 후보의 초반 선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벤 카슨 후보는 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통틀어서 유일한 흑인 후보기도 한데요. 샴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이 저명한 외과 의사 출신인데 은퇴 후 보수 논객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선거 초반 한때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아성을 넘볼 만큼 지지율이 오르더니 요즘은 좀 시들한 편이고요.
예.
예, 또 사업가 출신으로 공화당의 유일한 여성 후보인 이 칼리 피오리나 후보도 이 TV 토론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 반짝 지지율이 상승했는데요. 다시 추락해서 좀처럼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도무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예, 두 전직 대통령이죠. 아버지 조지 H.W. 부시, 또 형 조지 W. 부시의 후광을 받으면서 이 화려하게 등장했는데 하지만 제대로 된 활약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랜드폴 켄터키주 연방 상원 의원이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 주지사, 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같은 후보들도 좀처럼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고전 중입니다.
자, 지금 소개해 주신 후보들은 비교적 지명도도 높고 정치권에서 좀 잔뼈가 굵은 정치인들인데요.
네.
자, 그런데 최근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후보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정치 경력이 별로 없는 후보들이더라고요.
예, 이 선거 초반에 기성 정치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마음이 이 트럼프 후보 같은 이 비정치권 후보들로 향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하지만 막상 선거 유세가 계속되면서 이들 비정치권 후보들에게서 한계를 느낀 유권자들이 다시 정치인들 가운데서 후보를 찾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특히 테드 크루즈 후보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선전이 눈에 띄죠.
예, 이 강경 보수 성향인 티파티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연방 상원 의원, 이제 초선의 의원인데요. 지난 3월 말에 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이 보수파에 떠오르는 기수로 언론에 소개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부상해 있고요.
네.
예, 또 같은 쿠바계인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원 역시 이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는 가장 젊은 후보로 정치 경력은 많지 않지만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올 한해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소식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박영석 기자 앞서 공화당 진영을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민주당 진영도 볼까요?
예, 민주당 진영은 훨씬 단출합니다. 이 초반에 6명이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현재 3명이 중도하차를 선언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그리고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이렇게 3명이 경쟁 중입니다. 현재 클린턴 후보가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진보적인 사회주의 성향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그 뒤를 추격 중입니다. 그리고 마틴 오말리 후보가 이 멀리서 쫓고 있는 형국인데요. 현재로선 이 샌더스 후보나 오말리 후보가 지금의 판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이 공화 민주당을 통틀어 누구와 붙어도 승리는 떼놓은 당상처럼 여겨졌었는데요. 하지만 한때 주춤했던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그리고 리비아 벵가지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컸었죠.
네, 참 이 논란 한동안 연일 언론에 뜨겁게 장식했는데요. 자,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과 벵가지 사건 논란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짚어보고 할까요?
예, 원래 이 사건 순서를 보면 벵가지 사건 논란이 먼저 있었고요. 개인 이메일 사건 논란이 나중에 벌어진 겁니다.
네.
예, 이 벵가지 사건이란 지난 2012년 리비아 북동부 도시인 벵가지에서 이 무장괴한들이 미국 영사관과 중앙정보국 건물을 습격해서 이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안이나 처리 과정에 이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돼서 의회 차원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계속 있자 결국 지난해 5월에 연방하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클린턴 후보가 좀 난감했던 게 사건 당시 국무장관이었기 때문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도 출석해 이 직접 증언을 했죠. 하지만 벵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클린턴 장관의 직접적인 잘못이나 실수는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습니다.
네.
예, 막상 더 큰 논란이 됐던 건 이 벵가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이 정부 계정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 계정 이메일 그리고 개인 서버를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무래도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다 보면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새 나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 클린턴 장관은 하지만 이 재임 기간 동안에 기밀로 분류된 정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기밀 자료 또는 기밀급 자료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클린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신뢰성을 의심받게 된 거죠. 하지만 풍부한 정치적 외교적 경험이 빛을 발한 이 TV 후보 토론회를 기점으로 다시 확고하게 민주당 선두주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대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새해 6월까지 이 각 주별로 당원대회와 예비선거가 모두 끝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 당의 공식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7월에 있을 텐데요. 이 공화당 전당대회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겨루는 대통령 선거는 11월 8일 이 화요일에 있게 되는데요.
네.
예, 총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수 270명을 확보하게 되면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미국을 이끄는 45대 미국의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올 한해 정치계 소식 살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의회 쪽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연방의회도 올해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이 바쁜 한 해 보냈습니다.
네.
예,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부 살림살이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이었죠.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이 통과되지 못해서 계속 임시 예산으로 운영돼 왔었는데요. 연방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주에 1조 1,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지난 2001년 이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제정된 애국법을 둘러싸고 이 국민의 개인자유 침해 논란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특히 전 국가안보국 직원의 폭로가 도화선이 돼서 이 애국법 존폐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었습니다.
네.
예, 결국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지난 6월 이 애국법을 대체해서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법안이 통과됐고요. 현재 법으로 발효돼 있습니다.
네, 중요한 교육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흔히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부시 행정부 때부터 계속돼 왔었던 미국의 교육법이죠.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을 두고도 그간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연방정부 역할보다는 주정부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내용의 새 교육법안이 이번 달에 통과돼서 앞으로는 이 법을 근간으로 미국의 교육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법안을 둘러싸고 올해도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초당적인 노력으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새해에도 이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올 한 해 미국 정치계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박영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 만나보시죠. 오늘은 장량희 기자와 김정우 기자가 영화 버틀러를 소개합니다.
네,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한 백악관 집사의 감동적인 얘기를 다룬 영화죠. 버틀러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버틀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세실이 갈등을 빚던 아들 루이스와 화해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한 루이스는 테러를 당하고 교도소에 갇히는 등 고난의 길을 걷는다. 이런 가운데 루이스의 어머니 글로리아는 술에 빠져 세월을 보낸다. 백악관 버틀러 일로 바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민권운동가인 아들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힌 글로리아는 술로 시름을 달랜다.
The fires of discord are burning in every city north and south, where legal remedies are not at hand. Redress is sought in the streets, in demonstrations, parades, and protests.
민권 운동의 열기가 미 전역에 퍼졌던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마침내 연방 의회에 흑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흑인들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요청이었습니다.
Hey, hey, Cecil. Cecil, what's wrong?
Cecil. I'm Lucy. Head off.
Who are you talking about?
Kennedy.
흑인 민권운동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케네디 대통령은 하지만 같은 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됐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다는 소식에 세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술에 빠져 지내던 글로리아가 술을 끊었고 관계가 소원했던 남편 세실과도 화해했습니다.
Every American citizen must have an equal right to vote. Yet the harsh fact is that in many places in this country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됐지만 후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케네디의 유산을 실현한다. 존슨 대통령은 민권법을 잇따라 도입해 흑인들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공식적으로 철폐한다.
What do your daddy do?
He's a butler.
A black domestic played an important role in our history.
I didn't tell you that to make fun of me.
Young brother, the black domestic defy racial stereotypes by being hardworking and trustworthy.
1968년, 루이스는 흑인 민권 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서 킹 목사를 따라다녔습니다. 킹 목사는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루이스에게 버틀러도 편견이 있는 백인들조차 인정할 만한 훌륭한 훌륭한 인품과 성실함을 보여줬고 그런 식으로 체제에 도전한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Dr. Martin Luther King, the apostle of non-violence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has been shot to death in Memphis, Tennessee. Police have issued an all-points bulletin for a well-dressed young white man seen running from the scene.
Lord! 하지만 마틴 루서 킹 목사도 1968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암살됐습니다. 그러자 몇몇 흑인은 킹 목사의 비폭력 노선을 버리고 폭력 저항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데요. 이들은 블랙 팬더당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당시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루이스와 캐럴은 이 블랙 팬더당에 들어가 활동합니다.
Look at you. All puffed up. Put your hat on your head. Coming in here, saying whatever you want. Girlfriend belching at the table. You don't even feel you gotta go to school even though I gave you the money. You need to go.
블랙 팬더당에 가입한 세실은 애인 캐럴을 데리고 집에 나타난다. 오랜만에 모인 세실의 가족은 즐겁게 만찬을 즐기는데 이 자리에서 세실과 루이스가 언쟁을 벌인다. 루이스와 캐럴의 옷차림과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세실은 루이스에게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한다.
Yeah. Going to Vietnam.
Charlie, don't do this. Don't do this. This country treats us like dogs.
Do what? Don't do this? You fight your country. I want to fight for my country.
루이스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데 이런 와중에 동생 찰리가 군에 지원해 베트남 전쟁에 출전한다. 동생 찰리는 형 루이스에게 형은 미국과 싸우지만 자신은 미국을 위해서 싸운다고 말한 뒤에 싸움터로 향한다.
What are we doing here?
I thought this was meant to be like community service.
This right. is community service.
Someone kills one of us.
Community protection.
Are you ready to kill somebody, Carol? Because I ain't.
I am.
이런 가운데 루이스는 폭력 노선을 내세우는 블랙 팬더당의 활동에 실망하고 애인 캐럴을 뒤로하고 블랙 팬더당을 떠났습니다. 한편 아버지 세실은 리차드 닉슨 대통령 아래서도 버틀러 일을 하는데요. 세실은 흑인 공동체에 대한 닉슨 대통령의 이중적인 자세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took my boy. And I didn't understand why we were there in the first place.
그런데 1973년 세실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에 출전했던 둘째 아들 찰리가 전사했던 것입니다. 세실과 글로리아는 찰리를 국립묘지에 묻고 시리에 빠집니다.
Yeah, come sit. Yeah, so, you know, there's been a lot of talk of me resigning and things of that nature, but I just want you to know it's never going to happen. I'm gonna come out of this thing stronger than ever.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사임 압력을 받는다. 어느 날 술을 마신 닉슨이 답답한 마음에 세실과 대화하려 하지만 세실은 더 필요한 게 없느냐고 반문하며 닉슨의 청을 거절한다.
I have the love to wash away your pain.
Lewis and I never spoke.
As we are a nation under God, so I am.
You shut me out.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뒤 포드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이 됐고, 1981년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온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백악관 집사 세실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No, he didn't win.
I think you should call him.
그동안 세실의 아들 루이스는 직업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루이스는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했는데요. 하지만 간발의 차로 낙선했고 그런 루이스의 모습을 아버지 세실은 조용하게 지켜봤습니다. 세실은 어느 날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의 초대로 버틀러가 아닌 손님으로 백악관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부인과 함께 백악관 만찬에 참석한 세실은 문득 이제 자신이 백악관을 떠나야 할 때란 생각이 듭니다.
They had started writing books about everything Lewis and his friends had done. Lewis was never a criminal. He was a hero, fighting to save the soul of our country.
세실은 집으로 돌아온 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세실은 그러다가 아들 루이스 방으로 가서 아들의 사진이 있는 사진첩을 꺼내보는데 그 순간 세실은 흑인들을 위해 싸운 아들 루이스가 자신들의 영웅이었음을 문득 깨닫는다. 이어 세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백악관 집사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What are you doing here?
I came here to protest with you.
백악관 일을 그만둔 세실은 아들 루이스가 주도하는 시위 현장에 나타난다. 루이스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에 놀라지만 세실은 같이 시위하러 왔다고 말한다. 세실은 그러면서 자신이 아들 하나를 잃었다고 고백하고 루이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화해 요청에 루이스는 아버지를 포옹하며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But I never imagined I'd see a black man be a real contender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루이스와 아버지 세실이 화해하고 시간이 흘러 2008년이 됐습니다. 그새 루이스는 마침내 연방 하원의원이 됐고 세실과 글로리아 부부는 나이가 들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세실은 글로리아에게 자기 일생에 흑인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나올 수 있을지 몰랐다면서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What did you say, Isaiah? You got Mark here.
하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인 글로리아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고 마침내 바락 오바마 후보가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영화는요, 바락 오바마 상원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시기를 보여주면서 막을 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세실 게인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뒤 백악관으로 초대받는데요. 이 자리에 케네디 대통령이 준 넥타이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준 장식을 끼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자, 김정은 기자, 이번 시간이 영화로 듣는 미국사 마지막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영화 버틀러를 끝으로 영화로 듣는 미국사가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더 알찬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aise the bar. Raise the bar입니다. So what does raise the bar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Our boss reminded us that to better serve our clients, we have to raise the bar and provide excellent quality service.
Your boss is right. It's important to increase your company's standards.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Our boss reminded us that to better serve our clients, we have to raise the bar and provide excellent quality service.
고객에게 더 잘하려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우리 사장이 다시 일깨워줬어 라고 하자 제가 Your boss is right. It's important to increase your company's standards. 맞는 말이야. 회사 수준 높이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raise the bar. Raise the ba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Our boss reminded us that to better serve our clients, we have to raise the bar and provide excellent quality service.
Your boss is right. It's important to increase your company's standards. Today's expression is raise, R-A-I-S-E, raise the bar, B-A-R, bar. Raise the bar, raise the bar. Raise the bar means to raise or increase the standards or expectations, especially by creating something to a higher standard. It simply means to make a task a little bit more difficult and set tougher goals. Raise the bar는 기준을 높이다, 기대치를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실력이나 자질, 그리고 일의 성과 등에 대한 수준이나 기대치를 높인다는 의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업무 강도를 높이거나 쉽지 않은 목표를 설정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Our boss reminded us that to better serve our clients, we have to raise the bar and provide excellent quality service 라고 했죠. 고객에게 더 잘하려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우리 사장이 다시 일깨워줬어 라고요. Raise the bar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죠.
My daughter's teacher raised the bar for her students.
라고 하면 우리 딸 선생님이 학생들 학습 수준을 높이셨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Raising the bar on quality is the key to success.
라고 하면 품질 수준을 높이는 게 성공의 열쇠야 라는 뜻입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raise the bar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Our boss reminded us that to better serve our clients, we have to raise the bar and provide excellent quality service.
Your boss is right. It's important to increase your company's standards. Let's review. Raise the bar. Raise the bar means to raise or increase the standards or expectations, especially by creating something to a higher standard. Raise the bar는 기준을 높이다, 기대치를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Raise the bar. Raise the bar. Raise the bar.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Th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바버라 스트레이젠드의 Woman in Lov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투데이도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유럽 전체가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있던 1940년 12월 29일 오늘, 독일군이 영국 런던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The German Air Force apparently had instructions to do something about the day. And what it did was to lose 169 planes in mass attacks on British harbors.
3시간에 걸쳐 계속된 폭격으로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600여 명 이상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영국의 주요 산업 도시를 폭격해온 독일군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런던의 건축물에도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1940년 오늘의 폭격으로 영국 런던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1989년 12월 29일 오늘,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바칠라프 하벨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슬리부이 나 svou čest a svědomí věrnost československé.
1936년 체코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하벨은 이후 극작가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벨은 하지만 공산주의 정권에 비판적이었고, 이로 인해 그의 작품들은 출판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68년 체코의 지식인들이 소련의 체코 점령에 반기를 들며 민주화 봉기를 일으킨 이른바 프라하의 봄이 일어나자 하벨은 이를 지지 소련의 체코 침공을 비난합니다. 하벨은 계속해서 1977년 체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인권단체 77 헌장을 결성해 소련의 공산 정권에 대항합니다. 이어 1989년 동유럽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자 하벨은 같은 해 11월 시민 포럼을 조직해 체코의 공산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며 민주주의 지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Václav Havel is a playwright who has emerged as the central figure in the reform movement.
그리고 하벨은 결국 1989년 오늘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로써 하벨은 41년 만에 처음으로 비공산당 출신 대통령이 됩니다.